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가까이 계시지 않고 우리를 돌보시지 않고 우리를 보시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계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어떤 창조의 법칙을 따라서 이 세계가 흘러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렇게 간섭하시지는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생각들은 다 어리석은 생각에 불과합니다. 사람들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제거하고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창조 세계를 돌보시고 보존하시고 유지하시고 그리고 이 창조 세계를 친히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손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이 세계를 붙들고 계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을 우리가 누리며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오늘이라도 우리의 생명은 끝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실제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이 하나님의 이 섭리를 깨닫고 발견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그 삶 자체가 항상 불안하고 두려우며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염려스러운 것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성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아무리 풍파가 있고 고난이 있고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의 굴곡이 있고 그리고 우리를 위협하는 그와 같은 사건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녀들을 돌보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있는 성도들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바르게 살고 미래에 대해서도 항상 대단히 긍정적이고 올바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자녀들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삶에 대한 굉장히 적극적인 면과 긍정적인 생각들을 항상 품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심과 걱정이 많은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근심 걱정을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자신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면 우리의 삶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참으로 이 세상을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의 사역에서 많은 하나님의 섭리적인 역사를 보고 있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바울의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적인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이 복음을 선포할 때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 많은 이적과 또 믿지 못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와 같은 구원의 역사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의 사역에 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로만 그렇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 바울의 개인적인 삶의 발걸음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기의 백성들을 향해서 놀라운 섭리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분이신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떤 것인지를 생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바울의 삶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극악한 유대인의 음모에서 바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바울은 자기의 동족들이 자기와 같은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메시아, 구원자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자기의 동족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또 자기의 동족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와 같은 역사를 보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의 오해와 모함으로 말미암아 맞아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거기에서 구조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어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가 산헤드린 공회에서 자기를 변론하기를 원하였지만 그러나 거기에서도 효과적으로 변론할 수 없었고 소란이 일어나서 그곳을 벗어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곳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 학자들은 이 사람들이 열심당원들이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열심당이 중심이 되어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하고 바울을 죽이기 위하여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함께 모의해서 다시 바울을 공회로 데리고 올 때에 자신들이 숨어있다가 로마 군인들과 바울을 섭격해서 그를 죽이겠다고 그렇게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안토니아요스에서 공회로 가는 그 짧은 길에 유대인들은 숨어있다가 바울을 죽이겠다고 그를 암살하려는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계획은 굉장히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계획이었고 그리고 이것은 정말 사악한 음모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계획한 열심당원들은 시카리라고 하는데 이 시카리라는 말은 단검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들은 항상 품에 단검을 가지고 숨기고 다녔습니다. 이 사람들은 굉장한 유대 열성분자들이었는데 그들은 로마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로마에 협조하거나 율법을 무시하거나 유대 민족에게 손해를 끼칠 만한 어떤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가차없이 길거리나 시장이나 아니면은 다른 어떤 공공장소에서도 가까이 다가가서 그들을 찔러서 살해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서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열심당원들은 참 사람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열심당원들의 이와 같은 만행을 적발하는 것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유대와 같이 이 더운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입는 옷은 이렇게 통으로 된 천을 몸에 두르고 그리고 끈으로 허리를 묶는 것이 그들의 의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몸에 무엇이 있는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떤 계획을 은밀하게 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모든 사람들이 평범한 삶을 살고 있는 그 자리에서 은밀하게 다가가서 사람들을 찔러 죽이는 그 일을 하였기 때문에 이 열심당원들의 이 만행을 적발하는 것은 매우 어려웠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손에 희생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40명이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를 하고 업무를 꾸미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업무는 자신들만이 계획이 아니라 이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허락된 업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을 청할 때에 이 바울은 반드시 그 공회에 내려가서 다시 자기를 변론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이 로마 천부장도 바울을 그의 그곳에 데리고 가야만 하는 그런 상황을 그들은 조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살 수 있는 확률은 매우 낮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조카를 통하여 그들의 음모를 드러내셨고 그리고 바울이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바울의 조카라고 하면은 이 생질을 말하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는가 하면 아마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그들의 가족들 유대교 안에 있는 가족들과 절연 절교를 했을 것이지만 그러나 그 가족들의 일부는 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바울을 향한 호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친척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어릴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질 수 있는 유력한 집안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의 가족들 중에서도 이 유대교의 지도자들과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들은 그와 같은 음모들을 전해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를 알게 되었고 곧 바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그 음모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백부장을 불러 천부장에게 이 음모를 알게 하였고 그리고 천부장은 바울을 급히 그 밤에 한 100km 떨어져 있는 가이사랴로 바울을 옮겨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의 생명이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건이 결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바울의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적인 보호하심이 그의 삶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유대인들의 은밀한 음모는 완벽하고 치명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부패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종교적인 광신자들의 음모보다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들을 더 능력있게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참으로 바울을 죽이기 위하여 율법을 어기면서 거짓말과 살인으로 살인을 계획하면서 이 일을 꾸몄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가장 극악한 시도들 가운데서도 자기의 자녀를 보호하고 건져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녀들을 보호하시는 섭리적인 역사를 행하신다는 것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에스더서에 나오는 이 유대인들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하만이 모르드기와 유대인들을 미워하여서 그들을 다 몰살시키려는 계획을 세운 그 밤에 하나님께서는 아하수에로 왕이 잠들지 못하게 하시고 그 밤에 그는 왕의 그 일기들을 읽게 하시는 가운데 자기를 살해하려던 음모를 모르드개가 고소하여서 자기가 건짐을 받았다는 그 사건을 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즉시 아하수에로는 모르드개를 높은 지위에 세우고 그리고 이 하만의 악한 꾀를 드러나게 만들고 그래서 하만이 자기가 유대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세웠던 장대에 달리고 이스라엘은 구원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이 에스더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난당하는 많은 성도들의 삶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을 위기에 처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자들의 입을 막으셔서 그의 생명을 보존해 주십니다.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용사를 모으고 온 나라를 찾아 헤맬 때 다윗은 이 유대 땅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었지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울의 모든 손에서 건져주십니다. 여러분, 이세벨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선지자를 다 죽이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인을 숨겨두셔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비록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믿는 자들을 대적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위험에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들을 보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충성스러운 자기의 백성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그의 능력과 그의 강력한 손으로 주의 자녀들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교회를 향한 섭리도 놀랍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제 교회가 종말을 맞이할 것이라고 비웃고 조소하는 때가 역사를 통하여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세상이 교회를 무시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조롱하면서 이제 교회는 이 세상에서 끝이라고 외칠 때에 그 가장 어두운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놀라운 부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하여금 깜짝 놀라게 하시고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의 삶이 그러하였습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이 바로 그와 같은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언약도들과 18세기 미국과 영국의 부흥의 이야기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이야기들로 가득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마귀가 정치와 거짓 종교와 악한 자들의 그 힘으로 성도들을 위협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아래서 안전할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교회가 쇠퇴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한국에서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교회가 공공연하게 정부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비난을 받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너무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그 이기적인 생각과 욕심으로 언제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사람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향이 점점 심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랄 때의 그 기독교의 그 왕성한 성장의 시대는 끝나고 하나님께서는 아마도 이 한국교회를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연단하실 그와 같은 때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정화시키고 거짓된 자들을 이 거룩한 교회에서 떼어내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성도들을 정금과 같이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삶 가운데서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닥치는 믿지 않는 자들의 비난과 그리고 조소와 그들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위하여 때때로 우리들의 이익도 포기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그와 같은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더 크신 손이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역사하고 하나님이 섭리적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을 지키신 하나님께서 신실한 그의 백성을 지키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며 더욱 견고한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바울의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을 통해서도 자기의 자녀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참으로 기이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의 조카가 유대인들의 음모를 드러내어서 알게 한 것만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 하나님은 바울이 유대인의 손에서 구원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울의 생질이 유대인들의 음모를 고발했을 때 하나님은 바울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방인들을 사용하십니다. 특별히 천부장 루시아를 사용하시는데 이 바울을 적극적으로 보호한 이 천부장 루시아는 그렇게 정의로운 사람은 아닙니다. 그는 돈 주고 시민권을 샀고 그리고 자기의 상관 벨릭스에게 보내는 편지를 보면 그는 사실을 왜곡합니다. 즉 자기가 바울이 로마 시민인 줄 알고 그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그는 거기에 우연히 뛰어들었다가 바울을 매질하려고 하였는데 그가 로마 시민인 것을 알고 그것을 두려워했던 사람이 이 루시아였는데 그런데 그는 자기의 상관에게는 편지하기를 이 사람이 로마 시민인 것을 알고 자기가 가서 이 사람을 구원했다 이런 식으로 자기의 상관에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울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는데 그의 음모를 알자마자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는 바울을 안전한 가이사랴 총독이 있는 곳까지 그 데리고 가기 위해서 그가 군인들을 준비하는데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여서 바울 한 사람을 데리고 가이사랴까지 그 밤에 바울을 안전하게 호송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는 약 95km 정도가 떨어진 거리입니다. 굉장히 멀죠. 그렇죠? 470명의 로마 군인이 이 한 사람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밤에 그들이 먼 거리를 여행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소모적입니다. 그냥 말에 태워서 군인들 몇 명하고 피하면 되는데 그런데 약 500명, 470명의 로마 군인, 즉 천부장 자신이 데리고 있었던 군인의 절반을 이 한 사람을 보호하고 옮기기 위해서 이렇게 그 밤에 그가 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천부장 루시아가 하나님을 공경하거나 바울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해서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도 관심도 없습니다. 그는 로마 군인으로서 자기에게 정해진 규칙과 임무를 기계적으로 철저하게 관리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신들이 정해진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빈틈없이 일하는 사람들이 이 로마 군인들인데 그런데 루시아는 약간 좀 지나친 면이 있습니다. 아마도 자신의 실수를 보완하고 자기가 이렇게 로마 시민을 잘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자기의 상관인 총독 벨릭스에게 드러내어서 신임을 얻고자 하는 그런 개인적인 욕심이 다분히 그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안전과 구원을 위하여 이런 이방인들의 자기 중심성을 사용하셔서 섭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명예와 안전과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데 그 일이 바울을 위해서는 가장 좋은 것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자신의 능력으로 이적적인 일을 행하시거나 사건을 놀랍게 전개시키는 변화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일상적이고 평범한 일들 가운데서도 우리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아무런 상관없는 일을 통해서도 우리의 삶에 가장 큰 유익을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전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의 백성들의 유익을 위하여 일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신을 위하여 일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가장 좋은 길로 사용하십니다. 심지어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과 그들의 악한 욕심까지도 성도들을 위하여 선을 행하는 것에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요셉의 이야기에서 이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요셉의 형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긴 했지만 그들은 자기의 동생 요셉을 향해서는 굉장히 이기적이고 난폭하고 사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 아버지 야곱이 이 늦게 낳은 이 요셉을 너무 사랑하고 편애할 때에 이 형들의 마음은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때 양을 치고 있으면서 자기의 동생이 아버지의 편애의 상징인 이 채색한 옷을 입고 자기들에게 오는 것을 보고 그들은 자기의 동생을 죽이기로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동생의 옷을 빼앗아서 찢고 그를 구덩이에 던지고 그리고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형제들 가운데서 동생을 죽이지 말자는 분란이 일어났을 때 그들은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은 20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 동생이 생사도 알 수 없이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10년 후에 온 세상에 기근이 일어났고 형들은 이제 양식을 구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그런데 그곳에 누가 있었습니까? 그곳에 온 세상의 사람들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자기 동생 요셉이었습니다. 요셉 앞에서는 누구도 손가락 하나도 까딱할 수 없었습니다. 요셉이 그 사람을 스파이라고 지적하고 음식을 주지 않으면 그들은 돌아가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었기 때문에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요셉의 앞에 와가지고 무릎 꿇고 자신들의 얼굴을 땅에 박고 자기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양식을 주기를 간구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그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참 이 요셉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형들의 이런 시기심 어린 악행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을 구원하는 한 사람으로 요셉을 사용하셨습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의 눈에 잘 보이지 않고 나타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제하시고 이용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 세상이 성도들을 향하여 가하는 모든 악한 행실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이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모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자기의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셔서 자기의 그 모든 불신앙과 연약함과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바로 서게 하셔서 그 사람이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도리어 믿음의 성장을 이루고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그 사람을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다윗의 삶이 바로 그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자 하셨는데 그 순간부터 다윗은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사울에게 쫓겨서 그가 10년간이나 계속 쫓겨다니면서 자기의 생명을 구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와 같은 어려운 시기를 그가 지납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운 삶이 그의 삶에 펼쳐진다고 해서 다윗이 망하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어려운 삶을 통하여서 다윗이 자기 중심성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심지어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언하는 그와 같은 예언자로서 그의 삶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한 사람으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성숙과 인내를 위하여 고난의 삶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일도 행하신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어려움들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그 어려움들에 반응하고 있는지, 정말 나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로마의 군인 천부장 루시아가 자기의 이익을 따라 행동하였지만, 그러나 그로 인해서 바울은 가장 안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가장 선하고 가장 완벽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우리의 보기에 부족하고 불만을 이 모든 환경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더 나은 섭리를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 만족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갇힌 자의 삶을 통해서 더 나은 역사를 행하시는 섭리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매우 역설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의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 중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아직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위험 가운데서 구원받고 보호되었지만, 그러나 그런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의 아주 작은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건이 가장 놀랍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더 놀라운 섭리는 바로 이 바울의 사역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섭리가 가장 놀랍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삶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섭리를 행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바울 자신을 위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삶에서 우리에게 있는 어떤 일들 때문에 일희일비하는 그런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그와 같은 구원도 경험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들을 어려움 가운데 버려두시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욥은 동방에서 가장 이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그는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합니다. 자기의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기의 자녀를 다 잃어버리고, 자기의 아내가 자기 보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말하면서 떠나가고, 그는 극심한 질병에 걸려서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장으로 자신의 그 가려운 상처를 벅벅 긁으면서 눈물을 흘려야 하는 그런 비참한 처지에 있었지만, 욥은 왜 자신이 그런 고난 가운데 있어야 하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욥은 하나님께 대한 순전한 마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과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의탁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있는 성도의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자세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자신의 삶에서 나타나는 일들 속에서는 충분히 낙심하고 실망하고 슬퍼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에게 반대와 폭행을 당했습니다. 유대의 지도자들의 탐욕을 인 반응을 보면서 실망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음모와 갇혀 있어야 하는 삶을 비관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 속에 던져져 있었습니다. 그는 그 밤에 군인들의 호위 속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피하여 밤새 여행해야 하는 그 상황이 그렇게 안심스러운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생각하지도 못했고 기대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위선적인 유대인들과 이기적인 로마인들의 갈등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이 차츰차츰 드러나는데, 하나님은 자신이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놀라운 방법으로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소원,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그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로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가이사랴에 가서 총독 벨릭스를 만납니다. 이 벨릭스는 이 역사가들이 어떻게 이 벨릭스를 평가하는가 하면 노예의 마음으로 왕의 권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노예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는 무지막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유대를 통치하는 동안에 많은 이 로마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일어났는데 그가 너무 이 가혹한 통치를 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좀 유화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가혹하게 유대인들을 핍박하여서 수많은 유대인들의 피를 흘린 사람이 이 벨릭스였습니다. 그런데 이 벨릭스가 이렇게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형 팔라스가 황제의 최측근이었기 때문에 그는 이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통치자로서는 최악의 통치자였습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허영심과 공명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 번의 결혼을 했는데 이 세 번의 결혼한 이 대상자가 다 왕족의 여자였습니다. 지금 유대 여자 드루실라도 바로 헤롯 아그리빠의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와 같은 악한 벨릭스가 그를 2년 동안이나 이 가이사랴에 감금해놓고 있는 동안에 그는 로마의 고관들 앞에서 자신이 왜 유대 정통 유대인으로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되었는지 자신의 삶을 여러 번에 걸쳐서 로마의 고관들과 이 유대 왕족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바울의 삶에 나타났는데 그것은 자유의 몸으로서는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이 로마의 권력자들과 유대의 왕족들에게 그가 가까이 다가가서 그들이 자신들에게 복음을 듣기 위해서 온 것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이 이 로마 시민이면서 이 유대인인 이 바울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서로 의논하기 위해서 호기심으로 바울을 불러서 그의 말을 듣는 일들을 반복적으로 행하도록 해주셨습니다. 그가 만약에 사로잡히지 않았다면 죄수의 몸이 아니라면 그는 결코 이 유대 왕족들에게 예수님을 변호할 기회를 얻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로마의 권력자들에게도 그것을 변호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왜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극렬하게 반대를 당하고 그리고 그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지 설명하는 과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여러 번의 기회를 얻게 되었고 그가 로마에까지 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회를 통하여서 바울은 자신이 전혀 죄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 번 선고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생각과 다르게 복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환송을 받으면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기대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대와 소망을 따라서 일하지 않고 오히려 오해와 폭력과 살해 음모와 갇힌 삶을 경험하는 가운데서 가장 놀라운 복음 증거의 기회들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자신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주시고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일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십니다. 그 일을 어떻게 이루시는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지만 그것이 때때로 우리의 기대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어 가실 때 우리의 기대와 소망을 뛰어넘는 놀라운 방법으로 그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올바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고 시험에 드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성령에 이끌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낙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힘쓰는 주의 자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삶에 큰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환경의 변화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묻고 더 성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이 세상과 이 사회가 믿는 자들을 향하여서 노골적으로 그들의 악한 마음과 생각을 드러낼 때에 우리는 결코 위축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기도로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강건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새롭게 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시고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성찬의 자리에 나아갈 때에 참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서 얻게 된 새로운 생명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육신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하는 자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롭게 다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약한 세상 가운데서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복음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연약과 싸우고 이 세상과 싸우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항하여서 믿음의 싸움을 싸울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의 놀라운 섭리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지 기도할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의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야 한 올바른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